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똑락 10월 18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 방송 저랑 이현 기자가 최신 시사 뉴스를 하나씩 가져와 봤어요.
네네, 가져왔습니다.
각 뉴스를 아주 짧고 굵게 정리해보는 이슈픽 코너로 찾아왔습니다.
네, 이슈픽 코너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주변에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가
아니,
있었나요?
댓글 반응이 괜찮은 것 같길래. 이거 하나를 깊게 파는 것도 좋은데 매일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
매일 그러면 좀 힘들죠.
네. 오늘 아주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네. 이 정도면은 좀 알고 넘어가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죠.
그렇죠.
뭐부터 하죠?
제가 가져온 소식 먼저 할까요? 저는 네. 이거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고민을 해서 여러 개 써놨는데 네. 글로벌 전력난, 에너지 대란,
아.
혹은 이플레이션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에너지
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 얘기를 가져왔어요.
아. 맞아요.
네. 요즘에 아주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가격이 난리가 났습니다. 연초 대비 얼마나 올랐나로 보면 조금 확 와닿으실 것 같아요.
네네.
아, 석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60% 이상 올랐고요. 천연가스는 연초 대비 120% 넘게 올랐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오른 거예요?
일단 지금 제일 난리가 난 중국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네네. 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 공장에도 전기 공급이 제한적으로만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 현지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들도 지금 뭐 전기 공급 제한 때문에 가동률이 지금 뭐 100% 안 된다, 80%밖에 안 된다, 어려움 겪고 있다 이런 기사가 막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일단 석탄 수급에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 비중이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전력의 62.8%, 60% 넘게 화력발전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전기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석탄 수급이 어려워진 겁니다. 일단은 호주에서 석탄 수입을 못하고 있어요, 중국이.
오, 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해에 그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중국이 여기에 발끈하면서 호주의 전방위로 무역 보복 조치를 취했어요.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했고 호주산 쇠고기도 수입을 금지했고 호주산 보리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그리고 중국 자국민이 호주 유학을 가거나 관광 가는 걸 자제하라고 권고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호주의 큰 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중국이.
네네.
그러니까 중국단은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내놓은 건데 근데 1년 지나고 보니까 호주산 석탄을 수입 금지한 중국은 오히려 대규모 전력난에 직면을 하고 있고 호주는 반대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호주는 주로 이제 원자재를 수출하는 나라인데 원자재 가격이 대체로 급등하면서 지금 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호주한테 경고 차원에서
그렇죠.
이제 나는 너네 석탄 수입 안 할 거야 라고 한 건데
봐라. 했는데
그게 도리어 전력난으로 돌아온 거네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 내에 있는 탄광을 풀가동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고요?
싶은데 탄광이 있죠, 중국에도. 근데 중국에서 최대 석탄 산지인 산시성 여기에 폭우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서 최근까지 탄광 60곳 정도가 가동이 중단됐다고 해요. 그리고 폭우가 오니까 아무래도 운송망도 좀 망가져서 운송도 차질을 빚고 있고 그런데다가 전력 생산량의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수력발전 같은 경우도 뭐 홍수라든지 기후 문제 때문에 발전량이 예년보다 감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요. 중국 정부가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서 에너지 소비량, 그 에너지 소비 강도를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었어요. 2025년까지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을 13.5% 절감한다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이걸 이제 달성을 하려면 올해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을 지난해보다 3% 줄여야 한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었는데 이미 중국 내 다수 지역에서 상반기에 이 지정된 기준을 초과해버려서 이 연간 어쨌든 당에서 준 연간 목표를 맞춰야 되니까 네. 공업용 전력 공급을 제한하거나 감산 조치를 내려서 이것도 이제 전력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 중국 정부가 석탄 수요를 줄이려고 몇 년 전부터 그 탄광 조업비를 제한하는 걸 또 도입하기도 했고
네.
노후된 석탄 탄광은 폐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석탄 자체 생산도 점점 줄어드는 국면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전력 수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석탄 수요는 오히려 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지금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 경제가 좀 다시 회복되는 국면이 네. 되면서 원자재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고 이런 상황인데 또 중국에서 이런 뭐 철강이나 시멘트나 이런 중공업 산업이 전력 소비가 특히 많은 또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의 생산량이 엄청 늘다 보니까 전력 수요는 또 폭증을 했고 공급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석탄을 구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 여러모로 되게 타이밍도 안 맞고 어려운 상황인데 네. 이 중국의 전력난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글로벌 전력난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뭐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일단 지금 막 중국은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네. 겨울이 오면 난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장 다음 달 중순부터 북부 지역부터 중앙 난방이 막 시작이 되고 이러니까 에너지가 더 필요한 계절이 막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력난을 타개하려고 일단 당장 국내 석탄 생산도 못 늘리고 호주에서 석탄 수입도 못 하니까 대체해서 인도네시아나 러시아나 몽골 등에서 수입량을 엄청 늘리고 있는 거예요. 석탄 수입량을. 심지어는 북한에서 석탄 밀수입을 늘리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는데 중국과 이웃하고 있는 인도도 석탄 발전 비중이 높거든요. 근데 중국이 호주산 석탄을 대체하려고 인도네시아 석탄 수입량을 막 늘리고 있는데
네.
원래 인도네시아 석탄을 많이 사가던 건 인도였대요. 근데 인도네시아산 석탄 가격이 막 급등을 하니까 중국이 사가서 너무 비싸지니까 인도는 전력 생산 단가를 못 맞추겠으니까 석탄 수입량을 줄이고 있고 그래서 석탄 재고가 지금 뭐 사흘치도 안 남았다 이런 보도가 현지에서 이달 초에 막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로 전력난을 겪게 되는 거죠. 중국에서
그럼요.
해결이 안 되니까.
중국은 다른 곳에서 석탄을 얻어야 될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주로 석탄을 수입하던 곳은 또 이제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살 석탄이 없고 그래서 가격은 뛰고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석탄 가격이 뛰는 거는 오케이. 그런데 천연가스 가격은 왜 급등한 건가요?
아, 천연가스도 일단 중국이 천연가스도 구매를 막 서두르고 있어요.
네.
겨울에 쓸 이제 액화 천연가스 LNG 구매를 막 서두르면서 안 그래도 지금 천연가스가 부족한 상황인데 중국이 막 수요를 늘리니까 더 부족하고 가격이 뛰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왜 지금 천연가스는 부족한 상황이냐라고 하면 유럽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네.
유럽은 이제 기존의 석탄 기반 에너지 생산하던 거를 재생에너지로 먼저 전환을 좀 시작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전력 생산에서 풍력 발전 비중이 좀 컸어요. 특히 영국 같은 데가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기후가 또 영향을 미쳐서 풍력 발전량이 예년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발전량이 떨어지니까 부족한 전기를 다른 걸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대신에 천연가스 발전소 가동률을 높인 거죠. 유럽 각국이.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이런 의혹도 있어요. 유럽에 이제 가스를 주로 공급하는 게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자국 영향력을 좀 높이려고 의도적으로 공급량을 좀 제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고 좀 이 국가들 간에 어떤 좀 긴장감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당연히 이제 가스 요금이나 전기 가격이 높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뭐 겨울이 되면 뭐 4배까지도 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하필 또 겨울철이다 보니까 네. 한창 또 전기 많이 쓸 때잖아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먼저 시작한 곳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전력난이 처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면 다시 석탄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석탄 사용을 다시 하려는 조짐도 또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악순환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게 해서 또 석탄을 유럽에서도 석탄을 사들이려고 하면 또 석탄 가격은 또 석탄 가격대로 또 계속 오를 거고.
아 그렇네. 그렇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양이 약간 한정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요. 되게 한정된 공급량 속에서 어떻게든 이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각국의 모습들을 지금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석유 가격이 오른 것도 이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걸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석탄이랑 천연가스에서 시작된 이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난이 결국에는 국제유가도 끌어올린 셈인데요. 통상적으로 석탄이나 천연가스 재고가 부족해지면 대체 에너지로 원유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만 해도 석탄 부족하니까 천연가스 더 사려고 하고
네.
또 원유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대체 에너지니까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원유도 지금 공급량보다 수요가 많은 상태라서 가격이 되게 많이 뛰고 있는데 미국이 워낙 기름값이 싼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그래도 싼데 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휘발유 값이 1년 전에는 1갤런에 2달러 정도였대요. 1갤런이라고 하면 한 3.79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1갤런에 2달러 정도였던 기름값이 지금은 3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그냥 뭐 정교하게 이거는 환산을 한 게 아니라 쉽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갔는데 작년에 리터당 한 2,000원에 넣었는데 지금 한 3,000원에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많이 비싸졌잖아요.
되게 많이
그런 정도로 많이 올랐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결국에는 뭐 민생이 어려워진 거 물론이고 생산도 둔화되고 또 그게 결국은 물가를 올리니까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각국 정부가 비상인데 그래서 미국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 산유국에 원유 생산 좀 늘려달라고 증산 압박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 기름 나는 나라들 OPEC 플러스 는 증산 속도를 지금 수준으로 그냥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좀 원유 가격 조정하려고 담합한 거 아니야? 뭐 증산 속도 시원하게 안 늘리고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런 면도 있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현실적으로 증산 능력이 이 공급량을 못 따라간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각국이 지금 친환경 정책 내놓고 있고 그리고 뭐 우리도 그린 뉴딜 뭐 이런 정책 내놨죠. 주요 국제기구라든지 뭐 금융권에서도 이런 기조를 의식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석유 투자는 줄이는 추세라서 지금 석유를 생산하는 시설, 보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 필요한 만큼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그래서 여기도 OPEC 플러스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여력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우리가 백신 맞고 또 코로나19 이후에 좀 침체됐던 세계 경제가 회복되기도 하면서 생산이 늘고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사실 지난 그 나날들을 보면 한파, 폭염 이런 이상 기후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냉난방 수요도 늘고
저도 많이 들었어요.
많이 쓰셨어요?
네, 여름에 에어컨 많이 그쵸.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기존의 에너지 생산 이런 공급망이 좀 무너진 상태고 아까 이한 기자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각국이 또 탄소 중립 목표로 내걸면서 화석연료 생산에 투자하거나 힘을 쏟지 않은 상황이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석탄 가격과 천연가스 가격과 그리고 석유 가격이 지금 다 급등하고 있는 상황. 지금 완전히 전기 생산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얼마 전에 그 막 저는 레바논 이야기 보면서 굉장히 많이 거기는 진짜 막 하루에 나라가 딱 그냥 2시간 정도만 너무 전력난이 심해가지고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막 어느 가정은 막 냉장고를 못 써가지고 냉장식품 없이도 좀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끼니를 때운다 뭐 이런 기사를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확 와닿기는 했어요. 지금 이런 게 심각한 상황이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 21세기가 되면 진짜 전기 걱정 없이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새삼스럽게 전기 공급이 제한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요.
뭐 그래서 생산이 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해요.
지금은 사실은 되게 그냥 어떻게 보면 펑펑 쓰고 있잖아요.
진짜 전혀 사실 네. 의식 많이 안 그러니까. 하고 쓰긴 네. 했죠. 에어컨도 틀고 싶을 때 다 틀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 정도 비상이 걸리니까 아무튼 각국에서 이런저런 대책들을 막 내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민관 합동으로 지금 에너지, 자원, 수급관리 TF를 가동시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전기값을 일정 수준 이상 못 올리게 제한 폭이 있었어요. 10% 네. 정도. 내리는 것도 15% 이상 못 내리도록 되어 있었고. 근데 이미 그 석탄 원료 가격 자체가 10% 이상 올라버린 상황이라서 중국에서도 지금 석탄 발전을 통한 전기 요금 인상할 수 있도록 최대 산업용이나 상업용은 2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제한폭도 없이 더 올려도 된다. 이렇게 허용을 아예 해준 상황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한테 가정에 대해서 긴급 지원금을 낸다든지 뭐 보조금이나 감세 같은 정책을 지금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기업들도 전기를 구할 수가 없고 돈을 내도 못 구하는 상황도 있고 가정도 지금 겨울철 난방 수요 폭발하는 계절인데 어려움을 겪을 게 예상돼서 각국이 좀 그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이런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추억의 경제 용어, 진짜 네. 추억의 경제 용어예요. 저한테는
한동안 잊혀졌던 그러니까요. 단어였어요.
이 단어가 재소환되고 있던데요.
맞아요. 스태그플레이션 혹시 조금 오랜만에 들어서 네. 이게 뭐였지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인플레이션은 이제 고물가인 거고 네. 저성장이랑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내는 국면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이게 1970년에서 80년대 그 사이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상징하는 어떤 기간인데 그때 당시에 70년대 석유 파동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가 막 3% 수준에서 12%대까지 상승을 했고 동시에 이제 경기는 침체되면서 생산은 이제 저조하게 되면서 경제 성장률은 평균 마이너스 1.3%로 하락했던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랑 좀 비슷한 그림이 그려진다. 이때처럼 이게 에너지에서 촉발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생산도 좀 둔화되고 동시에 물가는 오르고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재현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상황을 보면 물가 상승률은 확실히 높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9월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이랑 비교해 볼 때 10.7% 상승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높냐면요. 이 통계를 1996년부터 집계했는데 그 이후 그러니까 25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엄청 높은 상황인 거죠, 중국에서. 근데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잖아요.
네.
중국에서 생산자 물가가 오른다면 결국은 뭐 소비자 물가도 오를 거고 그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다른 나라 물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일례로 지금이 콩 수확철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이 또 세계 최대 콩 소비국이고 또 생산도 그만큼 많이 하는 나라라고 해요. 근데 지금 수확한 콩을 가공을 해야 되는데 공장들이 전력난으로 멈춰 선 거죠. 근데 콩을 어디서 쓰냐면 뭐 목축이라든지 양식업 사료 이런 걸로 많이 쓰는데 중국에서 필요한 양이 있는데 이게 자급자족이 안 되면 중국이 또 필요한 만큼 세계 시장에서 수입을 또 늘릴 거잖아요. 그러면 또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를 여지가 또 있는 거고 뭐 네. 이런 식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아져서 그걸 필요로 하는 나라가 비용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고 네. 중국에서 또 수요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중국의 글로벌 시장에서 수입을 늘릴 테니까 또 그 가격이 뛰는 문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소소한 이야기입니다만 중국의 샘표라고 불리는 국민 간장, 하이텐 간장 가격이 네. 벌써 7% 올랐다고 합니다.
간장도 콩을 또 이용해서 네. 만드는
그러니까 정말 석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간장 가격 인상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다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오를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또 심각한 상황이 고용시장에서 임금 상승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좀 미국종 이야기인데
네.
경기가 회복되면서 특히 미국 기업들 노동 수요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 구합니다 하는 곳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거는 좀 지연되고 있어서 지금 구인난인 상황이라고 해요.
왜 그런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 이야기로는 지금 미국에 한 천만 개 일자리가 있는데 여전히 840만 명이 실직자라고 해요. 이게 좀 기이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일단 작년에 팬데믹 국면에서 실직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실업급여를 막 정부에서 뿌렸잖아요. 미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내가 일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아직 많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또 아직 델타 변이 확산 국면이라서 구직을 아직도 미루고 있는 사람도 많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은퇴를 택하는 사람들도 많대요. 또 한 가지 이제 9월에 학교가 개학을 했는데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대면 수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육 부담이 늘다 보니까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으로 다시 좀 돌아오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아니면 뭐 남성 노동자도 재택근무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더 선호한다던가 그 유연한 근무 시간이 있는 일자리를 더 선호한다든가 그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여전히 노동 수요는 빠르게 회복이 됐지만 공급은 그만큼 또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이제 이 임금 상승 압력이 되고 결국은 이런 상황은 다 우리가 이용하는 재화나 서비스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임금 상승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좀 그런 전망이 중론인 것 같아요. 그냥 인플레이션 국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금은 좀 수요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글로벌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뭐 차 사면 지금 뭐 내년까지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많고 아이폰도 뭐 지금 없어서 못 팔지 못 만들어서 못 파는 거지 그런 상황이니까 수요보다는 공급망에 차질이 생겨서 좀 경제 회복 속도가 지연되는 거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그냥 인플레이션 국면이 될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금리나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연내 테이퍼링 시작이 예고된 상황이라서 이건 또 요 뉴스가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 세계 이제 에너지 내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을 이현 기자가 짚어줬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건 되게 의외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다 싶었던 것은 이 글로벌 에너지 대란의 구조적인 원인이 많은 나라에서 지금 탄소 배출을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또 이것이 천연가스의 가격을 올리고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을 올렸다라는 그 점이 저한테 되게 의외면서도 아 그럴 수 있구나라고 딱 와닿았었어요.
맞아요. 저도 이 뉴스 보면서 아 원헬스 프로젝트 2탄을 해야 되나 약간 좀 다른 차원의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네. 했는데 그린플레이션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격 급변동이 빈번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근데 그러면 이거 환경 생각하다가 우리가 너무 고통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친환경 전환 이거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또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오히려 이걸 계기로 화석연료를 빨리 버릴 방법을 모색할 거라는 분석이 있어요. KB증권 리포트에서 제가 본 건데 예를 들면 1920년대가 석탄을 쓰다가 석유로 넘어갔던 시대거든요.
네.
근데 이때도 비슷하게 뭐 석탄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이제 점점 석유를 찾는 목소리만 많으니까 석탄에 대해서 새로 투자도 안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석탄이 아직은 필요한데 가격은 오르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이거 오히려 석탄이 필요한 거 아니야? 석유로 전환 되겠어? 이런 목소리가 있었지만 오히려 석유로 전환하는 속도가 붙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빨리 이미 석탄은 지나간 거고 우리는 석유의 시대니까 이걸 빨리 개발해서 불안정한 거를 빨리 석유로 대체할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걸로 오히려 가속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재생 에너지로 가야 한다라는 기조는 흔들리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방향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네, 우리가 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근데 지금 이 불안정한 상황을 느꼈다라고 하면 오히려 내년 겨울 앞두고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겠다 하면서 더 빨리 다른 대안들을 만들어 놓는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저는 좀 유의미해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사실은 일단 당장은 이제 나중에는 기술도 발전하고 인프라도 확충돼서 내년 내후년엔 더 나은 상황이 되겠지만 당장은 일단 전력 부족을 재생에너지로 해결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의 구조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탈탄소화라고 하면 또 한 가지 보호무역주의도 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있어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지금 이런 상황을 쇼티지 이코노미, 부족 경제라고 일컬으면서 그렇게 분석을 했던데 뭐 호주나 중국 사례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그렇고 뭐 미국이나 중국도 그렇고 지난 몇 년 동안 무역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보호무역주의 또 이런 긴장관계가 계속 강화되어 온 것도 지금 이렇게 좀 수급과 공급이 안 맞는 상황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지가 조금 우려되는 점을 하나 짚은 것은 이게 다 지나는 가겠지만 당장은 이제 연료비도 오를 것이고 전기요금도 인상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발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반발심에서 시작해서 이 쇼티지 이코노미가 오히려 보호무역지를 더 부추길 우려. 오히려 이 경기 위축되는 국면 때문에 탈탄소화, 세계화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질 우려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저도 이 이야기를 듣동로분들한테 좀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멀리 본다고 보는데 당장 내가 힘들어지면 멀리 못 보고 뭔가 다른 것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장 내가 겨울에 난방을 못하고 진짜 레바논처럼 극단적인 사례지만 냉장고 하나 못 쓰게 되고 하면 이 원인이 당장 눈앞에서 봤을 때는 저 나라가 수출을 안 해서 그래. 혹은 지금 당장 뭐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탈탄소화 한다고 해서 정책이 이래서 그렇대 라는 목소리들이 커지다 보면 오히려 그거에 대한 반발이 되면서 더 조금 더 보호무역주기, 약간 우리나라 챙기기 이게 더 강화될 수도 있고 또 친환경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그렇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사실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것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더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것 미래가 되게 장밋빛만은 아니라는 것이 사실은 좀 맞아요. 확실하고 우리가 대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런 에너지 대란도 그렇고 계속 경고를 계속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생각해볼 거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맞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네. 진짜 같이 생각해봐야 될 국면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는 이미 네. 강을 건넌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감내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있죠.
거.
네. 예전과 같은 풍요를 누리면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 거죠?
네. 후.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지사항 전해드리고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그러시죠.
듣똥나의 성장을 위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셨죠? 팟빵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정기 후원과 에피소드별 후원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하실 수 있고요. 광고 문의는 smarter@중앙.co.kr로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듣똥나 호스트 이현 홍상지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네.
뭐 여전히 네 자릿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요즘에 아 이제 코로나 뉴스가 새롭게 보다는 좀 지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코로나의 종식을 당장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음 달부터는 뭐 코로나와 함께 가는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 뭐 일명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이 단계로 가게 될 준비를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송이 나가고 있는 이 18일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를 앞두고 또 한 번 거리두기 조정안이 새롭게 적용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해보려고요.
네. 정말 간단한 궁금증부터
네.
오늘부터 그래서 기존이랑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일단 가장 궁금해할 사적 모임 가능 인원부터 보면요.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4단계고 비수도권은 3단계예요. 이 단계는 유지를 하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오후 6시 전후 구분이 이제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최대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8명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4명 접종 완료자가 있으면.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접종 완료자를 2명을 더 추가해서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고요. 이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카페나 식당을 포함해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 영업시간 제한도 일부 완화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수도권 지역, 3단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나 카페 영업시간이 기존에는 10시까지였잖아요.
네.
이게 자정까지 연장이 되고요. 4단계는 아직까지는 이 수도권에서 확진자 수의 80%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식당이나 카페 영업시간을 완화하지는 않기로 했고요. 대신에 11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수능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곧 수능을 볼 수험생들을 위해서 독서실이나 뭐 스터디 카페 아니면 뭐 공연장 영화관 영업시간은 기존 10시에서 또 자정까지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수험생들한테 좋은 소식일까요? 이겠죠?
좋은 소식. 이기를 공부를 어쨌든 더 네, 좀 할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완화가 된 거니까. 그리고 그동안 이제 무관중으로 프로야구 경기 같은 야외 스포츠 경기가 무관중으로 열렸었잖아요.
네.
이것도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전체 수용 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아.
이게 이번 그 조정안을 보면은 백신 접종 완료자한테 뭔가 좀 더
혜택을 주는
그런 조정안이 좀 보여요. 이런 프로야구 경기에 이제 입장이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결혼식도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맞아요.
텐데
하객 입장에서도 매번 찾아보고
그렇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객 입장에서 참 가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혼식 인원 제한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이것도 소폭 완화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50명까지 총 99명이 하객으로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접종자 99명에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해서 199명까지 참석이 가능을 했는데 앞으로 2주간은 이 식사와 상관없이 미접종자는 49명 그대로 하되 접종 완료자는 201명까지 확대돼서 최대 250명까지 하객 참석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접종 완료자는 조금 더 하객 참석이 자유롭게 좀 풀어준 거죠. 이 조정안이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적용이 되고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이 내용을 발표하면서 11월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조정안이 새 방역체계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격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 듣동러분들이 질문 자주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청소년과 임신부 지금까지는 백신을 맞지 않았던 대상인데
네.
이 대상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오늘부터 18일부터 청소년과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소아청소년들은 먼저 16세에서 17세 청소년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고요. 뒤이어서는 뭐 12살부터 15살까지 접종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내분비계나 뭐 심혈관계, 뭐 호흡기, 신경계 질환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나 청소년은 건강한 청소년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위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두 배 이상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신부들 역시 18일부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돼요. 임신부 역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크고 또 뭐 조산이라든가 저체중아 분만 같은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정부는 이제 가능한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임신부 접종자에게는 접종 후에 뭐 3일, 7일, 3개월, 6개월 뒤에 이상 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알림 문자가 발송이 되고 또 동의한 임신부에 한해서는 임신을 종결할 때까지 건강 상태를 추적하는 모니터링도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정부가 계획한 대로라면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될 단계적 일상 회복의 로드맵을 지금 짜고 있다고 하죠.
네.
우리가 편하게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의미가 뭔지 지난번에 유한울 기자가 나와서 설명해주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은 말 그대로 기존의 방역 체계의 큰 틀은 유지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일상을 회복해 나간다는 의미인데요. 현재 지금 변이 바이러스, 뭐 돌파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이 코로나19 팬데믹은 도무지 끝낼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은 어렵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나마 감염 위험이 낮은 순서대로 조금씩 조금씩 방역 부담들을 완화시켜 가자라는 거예요. 그게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오랫동안 지쳐있는 국민들과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체계가 전환이 되면 이 주요 방역 지표가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그동안에는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게 이 방역 지표였어요. 방역의 가장 큰 목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확진자 수를 확인하고
네.
오늘은 확진자 수가 얼마나 나왔구나 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게 최대한 접촉을 피하는 엄격한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가 됐던 건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이 되면 확진자 수의 규모가 방역 지표가 아니라 이 확진자들의 위중증률, 치명률을 관리하는 데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독감 수준의 치명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일상적인 의료 체계로도 대응을 할 수 있고 코로나19가 공존하더라도 일상을 우리가 회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 같은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의 전제가 백신 접종 완료율 70%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현재 15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 접종 완료율이 62.5%예요. 그래서 지금 원활하게 지금 접종 완료율이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이대로라면 10월 마지막 주쯤에는 전체 인구의 70%, 18세 이상 성인의 90%는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마지막 7.5%에 저도 들어가네요.
저도요. 왠지 막 일조한다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선 시기를 기점으로 2주 후 정도부터인 11월 초부터 백신 접종률과 뭐 의료 체계의 뭐 치료 역량, 뭐 감염 확산 규모 등을 따져서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요새 15일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병상이 현재 50% 정도 남아 있다고 해요.
좀 그러니까, 여유가 있구나.
네, 의료 체계 대응에도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지금 민관 합동 코로나19 일상 회복 지원 위원회 이름이 어렵네요. 네. 이걸 출범시키기도 했는데 여기는 뭘 하는 데인지 궁금했어요.
네, 코로나19 일상 회복 지원 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가 공동 위원장이 된 이제 민관 합동 위원회인데. 복지부와 질병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까지 40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예요. 이 위원회에서는 이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의 이 로드맵을 마련할 일을 이 위원회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입장이에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뭐 경제 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이 단계적 일상 회복 필요한 시점이고 이런 민관 합동 지원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국민적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정말 원활하게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검토 중인 일상 회복 방안을 보면은 일단은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서게 되면 방역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방역 조처들을 하나씩 완화할 것으로 보여요. 인원수 제한이나 이용시간 제한이 풀리고 그리고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게는 그 허용 범위가 더 완화될 수도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조정안처럼. 전체 이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에는 일상회복의 단계 설정과 함께 방역수칙 해제의 우선순위 설정, 뭐 방역 의료대응 체계, 사업장별 재택근무 방안, 뭐 백신 패스의 도입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담길 예정이고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이번 달 말에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해서 다음 달 초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 패스 얘기 좀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궁금해요. 네,
그렇죠. 백신 패스는 말 그대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코로나19 음성 판정자에게 일종의 확인증을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인증이 있으면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 백신 패스 제도가 뭐 독일이나 뭐 프랑스, 미국 이런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시행을 검토 중인 상황이고 근데 다만 이 백신 패스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도입 전부터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기저질환 약간 백신을 맞았을 때 그 부작용이 우려되는 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백신을 맞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부작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려해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백신 패스가 백신 미접종자 활동에 제약을 두고 이들의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줄 수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거죠. 반면에 백신 패스를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봐야 한다라는 시각이 일단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백신 패스 방안을 검토하고 도입을 하게 된다면 취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아직 사실 백신에 대한 어떤 신뢰도 또 네. 이제 다수가 신뢰하고 맞고 있기는 하지만 100% 믿기 어려운 사람들도 아직 많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백신이 완전히 안전할 거야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조금 부작용의 가능성을 안고라도 맞고 맞았을 때에 조금 더 활동 제약이 풀리는 것을 기대하고 그쵸. 맞는 분들이 또 있기도 하고 양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확진자 수가 여전히 많기는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전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많은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시행하고 나서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나기도 했고요. 제대로 대비를 안 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게 되면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아직은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사실 실제로 정말 영국이나 뭐 이스라엘, 독일처럼 일상회복을 이미 시작한 나라들을 보면은 방역조치를 완화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어요. 근데 이거는 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단계적으로 완화를 한 게 아니라 확 풀었거든요. 정말 위드 코로나, 바로 위드 코로나 이렇게 푼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정말 많이 이제 늘어났었는데 정부는 이렇게 앞서서 일상 회복을 시작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서 일찌감치 우리는 단순히 위드 코로나가 아니다. 우리는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상 회복 로드맵을 짜면서도 해외 여러 사례들을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확진자가 초반에 증가할 것이라는 점도 예상해 두고 있고요. 근데 이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도 잘 대비해야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위중증률, 이 치명률을 잘 관리를 하는 거예요.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 어쨌든 확진자 수는 늘어날 확률이 높아요. 늘어난 확진자 수를 잘 관리할 수 있게끔 의료 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게 사실 근본적인 숙제인 거죠. 다행히 지금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중증률이나 치명률, 여기서 치명률은 사망자 수를 뭐 그 질환의 환자 수로 나눈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위중증률이나 치명률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9월 29일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 이야기를 보면은 3차 유행 시기였던 지난해 12월의 경우에는 치명률이 2.7%였고 반면 올해 8월에는 확진자 수가 더 많아지긴 했지만 치명률은 0.35%에 그쳤어요. 위중증률 역시 같은 기간 4.72%에서 2.17%로 낮아졌고요. 이게 정부가 지금 확진자 수가 이만큼 있긴 하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려는 주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는 대신에 주요 의료기관에서는 중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해서 사망자 수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인 거고요. 코로나19 감염자의 경우에는 사실 대다수가 경증 환자가 많은데 이 경증 환자는 집에서 격리하는 재택치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현재 수도권에서는 재택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죠. 70세 미만 무증상 확진자는 확진일 이후 열흘, 그리고 유증상 확진자는 증상 발현일로부터 열흘간 집에 머무르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희망하는 환자에 한해서 특이사항이 없다면 재택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근데 이 재택치료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긴 합니다. 뭐 일단은 동거 가족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재택 치료 기간 동안에는 동거 가족도 외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감염자가 경증이어도 재택 치료를 좀 꺼리게 되는 이 심리적 장벽이 일단 하나의 과제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또 이거예요. 경증 환자 역시 치료가 필요한 환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집에서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질 경우 바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이 응급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져야겠죠. 근데 이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재택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사실상 재택치료가 아니라 재택방치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재택치료 중인 환자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이송을 해서 진료할 수 있는 좀 빈틈없는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게 매우 중요한 거고요. 또 이 위급 상황이 찾아오기 직전까지 사실은 환자 스스로는 자기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머리가 계속 아픈데 뭐 괜찮겠지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동네 의원이나 병원에서 일상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최소한 하루에 두 번은 체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실제로 수도권에서 재택치료가 이루어질 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갖춰져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싱가포르는 재택치료를 위해서 동네마다 호흡기 감염 클리닉을 마련해서 뭐 환자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뭐 그렇게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명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추가 접종 일정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접종을 하면 좀 더 예방이 잘 되려나 하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은근히 또 관심을 갖는 네.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부에서도 추가 접종 세부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누구나 맞고 싶다고 해서 예약해서 맞고 그럴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추가 접종은 기본 접종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맞는 게 원칙인데 원래 접종 후에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항체가 감소하고 백신 효력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만큼 돌파 감염 확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코로나 감염 고위험군에 한해서 먼저 백신 추가 접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병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들에 한해서 추가 접종을 시작을 했고요. 60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은 역시 접종 완료 6개월이 지난 사람들부터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15일 기사를 보니까 문 대통령 부부도 추가 접종을 했더라고요. 또 급성 백혈병 환자나 면역 억제 치료 중인 환자처럼 이 면역 저하자의 경우에는 접종 완료 후 6개월 전이라도 다음 달 1일부터 백신을 추가 접종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얀센 접종자 이야기들도 네. 좀 많이 나오는데 얀센 접종자들의 추가 접종도 한 12월쯤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여요. 이 얀센이 다른 백신과 다르게 1회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백신이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 얀센의 돌파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 돌파 감염 사례를 보면은 얀센 백신이 훨씬 그 퍼센테이지가 높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 백신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얀센 접종자의 경우에는 추후 화이자나 모더나를 추가로 맞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추가 접종 대상을 얀센 접종자 전체로 할지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구체적인 대상과 뭐 일정은 여러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고요. 제가 앞서 언급했던 대상을 제외한 일반 시민에 대한 추가 접종 역시 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국내외 연구 결과와 좀 다른 국가의 정책 동향을 좀 지켜본 다음에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이니까 뭐 여기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당장의 추가 접종은 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랑 함께 그냥 살기 위해서는 신종플루에 타미플루가 있는 것처럼 치료제 개발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의 한 제약사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해서 FDA에 사용 승인 신청을 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는데 이거 좀 기다려볼 만한 건가요?
네, 지금 현재는 FDA가 정식 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가 렘데시비르라고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럼요. 작년부터 저희 다 아는걸요.
네, 렘데시비르라고 해서 이 정맥주사 형태의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주사 치료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들에게 사용이 되어온 치료제였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 제약사 머크라는 곳이 알약으로 된 코로나 치료제 몰루피라비르라는 알약을 개발을 해서 자체 임상을 3상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네요. 몰루피나비르.
몰루피라비르.
피라비르.
네. 네. 이 알약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코로나 증상에서 중증으로 진행 위험이 높은 성인 환자들이 대상인 치료제예요. 그래서 FDA는 이 승인 여부를 다음 달 말에 논의할 예정인데 승인이 날 경우 이게 알약 형태다 보니까 가격도 이것도 그렇게 싼 편은 아닌데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가격도 그나마 기존 치료제보다 좀 저렴한 편이라고 하고요.
아마 보관료도 좀 덜 들 것 같긴 하네요. 그쵸. 운송료나.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알약이다 보니까 집에서도 좀 쉽게 복용을 할 수 있어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이미 170만 명 사용분을 구입하기로 했다고 하고
아 FDA 승인 전인데 일단
네, 네. 우리나라도 구매를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뭐 이 밖에도 현재 뭐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도 중증 사망 위험을 좀 절반으로 낮추는 항체 치료 주사제에 대해서 FDA에 긴급 승인을 신청을 했고요. 제약사 화이자, 뭐 로슈도 각각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후기 임상 단계에 진입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마 치료제가 좀 또 쏙쏙 개발이 된다면 또 이 치료제를 어떻게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을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고 거기서 또 여러 좀 경쟁과 또 격차가 발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작년이나 올해 나오는 뉴스들 보면 막 대통령이 어디 뭐 순방 가거나 아니면 네. 뭐 이럴 때 되게 외교 무대에서 백신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곤 그렇죠. 했는데 또 이렇게 치료제가 나오면 당장 치료제가 필요한 나라들이 많을 테니까 이게 또 어떤 외교적인 뭐 이런 걸로 나올 그렇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문득 듭니다.
네, 앞으로 또 치료제 개발 소식이 들려오면은 분명히 그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게 될 것 같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네. 저희가 짧게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네,
아무튼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여러분
궁금.
지금 듣고 계신 플랫폼 댓글란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산뜻한 월요일 마치고 화요일 네.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듣똑라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